누가복음 54번 메시지 사람 구주의 부활과 승천 첫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24장 1절부터 53절을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부분은 사람 구주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사복음서는 각각 그 고유의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관점에서 특별히 사람 구주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으며 대화하시는 것에 관하여 말합니다. 사람 구주의 부활의 여러 방면들. 누가복음 24장에 이르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것을 포함하여 33년 반 동안 땅에 사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무덤 안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 구주의 어떠함과 행하심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구주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두 방식. 신약에 의하면 주님의 부활은 두 방식으로 언급됩니다. 먼저 우리는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즉, 그분이 그분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의 생명에 관해 그분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주님은 그분이 그분의 몸을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죽으실 권세도 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실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스스로 일어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약은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께 일으켜 세움을 받으셨다고 말해줍니다. 이에 관하여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은 그분 자신에 대해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고 말하며 사도행전 3장 15절은 생명의 창시자인 주님에 대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주님은 스스로 일어나셨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사역의 입증. 주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것은 그분의 생명 능력, 곧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고 입증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어떠하심과 땅에서의 행하심을 의롭다 하신다는 증거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은 참으로 종교와 문화와 사회와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사셨고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의롭다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칭의와 입증의 상징이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나님의 의의 요구들을 성취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에 만족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으셨지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아무런 칭의나 입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입증이 뒷받침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어떠함과 행하심에 대한 칭의와 입증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습니다. 그분의 성공의 표시.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그분의 성취에 대한 성공의 표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무덤 속에 머물러 계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한 경우였다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성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구주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그분의 우주적인 성취가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강한 표시입니다. 그분의 승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세상과 사탄과 사망과 음부와 무덤을 이긴 그분의 승리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주 예수님을 무덤 속으로 던져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로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이것은 세상과 사탄과 사망과 음부와 무덤을 이긴 그분의 승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심으로 사망이 그분을 매어둘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 부활을 붙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정복합니다. 그분의 영화롭게 됨.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그분의 영화롭게 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영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신성한 본성, 신성한 어떠함은 그분의 육신 안에 숨겨지고 제한되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인성과 육신이라는 그 제한이 부서졌고 그 후 부활 안에서 그분은 그 본성과 부요함을 지니신 바로 그 하나님으로 해방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육신의 제한으로부터 해방되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변형.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주는 영으로의 변형이셨습니다. 그분은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셨지만 영이신 그리스도, 곧 본질적으로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변형되셨습니다. 부활은 그분의 실제적인 변형이셨습니다. 죽음과 부활 전에 그분은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변형은 단지 일시적이었을 뿐입니다. 그분의 실제적인 변형은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주는 영, 곧 우리 안에 생명을 분배하는 영이 되셨습니다. 새 창조의 싹틈.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새 창조의 싹틈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옛 창조의 끝냄이었듯이 그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싹틈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죽음 안에서 끝낸 것을 그분의 부활 안에서 싹트게 하셨습니다. 이 싹틈은 우리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싹틈이요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새 창조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산출함.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재생산, 곧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다. 주 예수께서 성육신 되셨을 때 그분은 개인적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되셨을 때 그분은 머리와 몸이신 그리스도, 즉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 일곱 방면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은 주님의 생명과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입증이었고, 부활은 그분의 우주적인 성취가 거둔 위대한 성공이었고, 부활은 그분의 영화롭게 됨이었고, 부활은 본질적으로 그분의 생명주는 영으로의 변형이었고, 부활은 새 창조의 싹틈이었으며,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인 몸인 교회를 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에 명백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 구주의 부활을 발견함. 그의 복음서 24장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기록, 특별히 그분의 부활 안에서의 활동에 관한 기록을 제시합니다. 1절은 그 주 첫날 이른 새벽에 저희가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부활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새로운 시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가져왔음을 상징합니다. 이 구절에서 저희는 10절과 23장 55절에 언급된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취되었지만 부활의 발견은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을 찾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24장 10절에서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온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이요 사람 구주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있었음을 봅니다. 4절로부터 7절에 의하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리고 그들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사람 구주의 부활은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성취하신 것에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증거요, 그분의 구속하고 생명을 분배하는 죽음의 효능의 확증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와 그 여인들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정신 착란 상태에 엉뚱한 짓거림을 말하는 의학 용어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베드로에 의해 조사되고 확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돌아갔다. 부활하신 사람 구주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 24장 13절부터 35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에 관한 내용을 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한 스타디온은 약 600피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60스타디온은 70마일에 해당합니다. 이 두 제자는 완전히 실망하였고 깊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은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 구주께서는 부활 안에서 두 제자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죽기 전에 그 제자들과 동행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15절은 단순히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두 제자와 동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후 무소부재해지셨습니다. 그분이 무소부재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떠나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그분은 그들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을 때 그분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내리막길로 걷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와 함께 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두 제자는 주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들과 동행하시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 구주를 알아보지 못함. 24장 17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두 제자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때 제자들 중 하나가 그분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한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눈먼 상태에 빠져 자신들이 부활하신 구주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음을 봅니다. 그 두 제자는 구주를 그분의 부활 안에서가 아닌 육신 안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과 말씀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구주께서 성경과 제자들의 눈을 여심. 24장 13절부터 35절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성경과 제자들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지각이 무딘 것을 가리킵니다. 26절에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을 영광 안으로 이끄는 주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27절은 우리에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2장에 두 번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32절은 성경을 여는 것에 관하여, 45절은 성경을 깨닫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완전한 기록, 온전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활짝 열려지지 않았으므로 그분은 그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들의 눈을 여실 목적으로 그들에게 나아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려는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그분은 마치 더 가시려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미 기울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추거적으로 이미 거의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사람 구주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구주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과 함께 유하셨지만 그들이 떡을 드려 그분이 그것을 떼시기까지 그들의 눈은 열리지 않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두 제자들의 눈이 열려져야 했을 뿐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눈도 열려져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 그분은 열한 사도와 그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놀랐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사람 구주께서는 성경을 여셨고 또한 그분의 제자들의 눈을 여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사라지심. 두 제자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자 곧 예수는 저희로부터 사라지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헬라어는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않게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주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보이지 않게 되셨을 뿐입니다. 누가는 주 예수님이 떠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는 우리에게 그분이 사라지셨다고 말해줍니다. 사라지는 것은 떠나가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사라지는 것은 숨는 것의 한 방법입니다. 주님은 두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만 그분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모습이 눈에 보였고 그 후에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 구주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분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습이 눈에 보이게 되었을 때 그분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육신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그 영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몸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이 몸을 지닐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4장 1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두 제자들은 그들의 여행 중에 대단히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침까지 기다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은 시리에 빠져 예루살렘을 떠났었지만 크게 격려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